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안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완벽한 회사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도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회사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부강해도 그 나라를 지킬 만한 군대가 없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잖아요. 즉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30년 이후에 큰 비전과 놀라운 전략과 청사진을 가둬도 그것을 실행하고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겠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헤브론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 있기 때문에 헤브론이 중요하고 헤브론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도 정작 그것을 정복할 사람이 없으면 500년 동안 그것은 자기 것이 못 되는 거예요. 45년이 지나도 그것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렙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사람, 좋은 군사는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건 훈련으로 준비되어서 세워지는 것이죠. 즉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과 같이 좋은 군사, 영적으로 좋은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에서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가 영적으로는 가장 강한 군대, 영적으로는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반대로 가장 약한 군대, 가장 약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는 종교인들로 구성된 군대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1세대가 그와 같은 군대였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것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준비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런 좋은 군대, 군사가 먼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 상태를 보여줬어요. 1절,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큰 권능으로 에스겔을 불러서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그의 영으로 그랬죠. 성령으로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 사방을 다니게 하시면서 돌아보게 했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땅 바닥에 골짜기에 보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마른 뼈들이 잔뜩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뼈들을 보니까 아주 바싹 말랐다 그랬어요. 최근 것이 아니에요. 오래된 겁니다. 바싹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상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완전히 파멸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죠. 이때 자막이 안 뜹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여기에 본 뼈들의 상태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뼈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 완전 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는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이게 바벨론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바벨론 골짜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은 건 아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 이 뼈들을 보여준 것은 살아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바싹 마른 뼈 같다고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뼈같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 때문에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마른 뼈처럼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은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뼈들은 왜 이렇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계속 경고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했죠. 근데 일단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땠어요?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들립니다. 아무리 음악에 무서운 경고를 해도 안 들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이 습관이 돼가지고 말씀 못 듣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말씀 못 들으면서 예배 다닌 지가 1, 2년 한두 해가 아니에요. 5년, 10년이 아니에요. 30년, 40년은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말씀은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오래되었어. 아주 말랐어요. 상태가.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겠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겠죠. 회개를 못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게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른 뼈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비록 사람이 아무리 많고 몇천 명 몇만 명 돼도 마른 뼈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누워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골짜기에 누워있는 일밖에 못하는 그런 참 슬픈 모습을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준 거죠. 오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살아날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망한 사람도 다시 이룰 수 있고 소망 없는 사람도 오늘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오늘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걸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제 3절에서 6절 사이에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런 마른 뼈들이라도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죠. 첫째는 이제 그 방법을 3절, 4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에게 먼저 이렇게 물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막 마른 뼈를 앞에 보여주고 형제님, 이 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나님 그건 말씀이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상태에서 물으셨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술 주정에다가 술 중독에다가 음란 중독에다가 도박 중독에다가 폭력에다가 혈기에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라사인 같은 이런 가족, 주위의 사람들 볼 때 소망이 돼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몇 년 받아도 아무 효과가 없고 아무리 감옥에 갔다 와도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교육을 해도 소망이 없고 그런 사람도 형제님, 이 사람도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 그런 거예요. 에스겔에게 어떤 기가 막히는 질문을 하셨죠. 근데 에스겔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말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 이렇다 했는데 에스겔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할 말 없지 뭐 이렇게 하면은 주님 뭐라 그러시죠? 주께서 아신다는데. 근데 이건 믿음의 말입니다. 믿으면 그냥 하시는 하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뼈들을 살리는 것은 주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게 비밀이죠. 정말 이런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말했어요.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우리 요즘 단어로 대언한다는 말 잘 안 쓰죠. 그런데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36장에서는 다 예언으로 번역해놨어요. 다 예언으로. 똑같은 단어인데 37절에만 대언이라고 해놨어요. 뭐 의도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대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나반데 나반은 나비, 나비는 알죠.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동사형이 나바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4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에스겔이 그냥 이렇게 공중에 대고 허공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뼈 앞에 가서 뼈한테 가서 뼈를 쥐고 이 뼈를 향해서 이 뼈야 하나의 말씀을 들지어다 뼈에게 말씀을 명령식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죽은 영혼에게, 죽은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뼈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뼈들이라고 다 듣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뼈들 중에 듣는 뼈는 살아나.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뼈는 그냥 마른 뼈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이 있으니까 마른 뼈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기도 마른 뼈가 많단 말이죠.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마른 뼈는 1년 돼도 말씀 못 듣고 10년 돼도 말씀 못 듣고 30년 돼도 말씀 못 듣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30년째라도 31년째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32년 돼도 말씀을 못 들으면 안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지금 마른 뼈같이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자는 살아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듣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보면 말씀을 선포한다고 다 들어요?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거기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창기도 있고 세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으나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듣는 자는 살아났어. 듣는 세리는 살아났어. 창기는 살아났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리새인은 못 들었어. 못 듣는 거 어떻게 해?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가 뼈들이 많아도 뼈가 들으면 살아납니다. 30년 동안 내가 불통으로 말씀도 못 받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못 받고 그래도 31년째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마른 뼈에게 선포하니까 이제 살아나는데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는 제자들과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었잖아요. 풍랑이 있을 때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막 일었어요. 파도가 막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파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풍랑을 보고 풍랑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잔잔한 바다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파도 막 이 휘몰아치는 파도에게 말했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파도가 알아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파도가 들었어요. 파도가 알아듣고 순종해서 잠잠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뼈들에게 대언하라. 뼈들에게 풍랑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럼 풍랑이 못 알아들었겠죠? 풍랑도 알아들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 풍랑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풍랑도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들어? 풍랑도 알아듣는 말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풍랑보다는 나은 존재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날짜를 늦춰서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나사로의 무덤에 갔잖아요. 갔더니 냄새가 났어요.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운 지방이니까 다 썩었어요. 그 마리아가 와서 살려달라고, 자기 오빠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도 예수님 어떻게 살려신지 아시죠? 예. 가서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은 냄새 나서 거기도 아마 시체가 썩어서 뼈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허물허물하게 다 썩어가지고. 그 죽은 나사로의 뼈에 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라도 그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지가 나오지.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는데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나오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왜 말씀을 못 듣겠어요? 나사로보다 말씀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잖아요. 죄로 인한 죄를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죄 사슬 사망이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도 하나님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요즘 너무 은혜가 없어서 축 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회개도 안 되고, 내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 또 사업하는 사람은 재정 문제도 있고, 근데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영혼이 녹담돼서 죽은 뼈처럼 돼도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실제로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심지어 진리병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서 다 해결되는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한 번의 예배로 자기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40년째 내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41년째 한 번이라도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도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보다 나은 상태잖아요. 그래도 살도 있잖아, 눈도 있잖아. 지금 말씀만 들으면은 여러분들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공허하게 지식으로 들리지 않고 오 저거는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네,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이렇게 들리는 게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게 레마라고 말하죠. 헬라우르는 레마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지식으로 아 그렇구나 뭐 그렇구나 저 사람에게 하고 그게 아니라 어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네. 근데 어떻게 내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들릴 때 자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들릴 때는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믿어집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면 믿음이 들어오겠죠. 믿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문제, 괴로움, 슬픔, 염려, 걱정,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배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안식일 드리고 해서 금요일 날은 예비일로 지는데, 예비일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리니까. 우리도 토요일마다 토요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말씀을 들은 경험도 없고 은혜 받은 경험도 없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약하죠.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고 토요일도 그날이고 주일도 그날이고 월요일도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야.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을 우선 걸어야 되고, 예배에 왔으면 말씀 듣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귀한 한 시간 그냥 허비하고 가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왔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만 그러겠어요? 이 그런 자세로 드리면 다음 주 예배도 그리고 다음 주 예배도 그리고 연말 12월 때 마지막 예배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배 개념이 그러면은.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 이양 하나님 믿으려고 작정한 인생이라면은 한 번의 예배로 내 인생이 바뀐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로또도 수천 번에도 안 걸려도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로또에도 하면서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너 내 말씀 들으면 네 인생 끝난다. 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한 번 정말 작정하고 오늘 예배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 끝나도 말씀 못 받으면 오늘 내가 안 가리라. 이런 자세로 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겠죠. 네. 하나님 그 중심 보신다고요. 네. 한 번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서 인생을 빨리 결판 내시기 바라요. 안 그러면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난 그 사람들이 너무 참 안타까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혜도 못 받고 매일 나와야 되니까. 매일 나와야 되니까 참 수고가 많으셔요. 그 수고 무거운 짐 이제 그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 이 골짜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누워있겠어요?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한두 번 말씀 못 들은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평생 계속 말씀 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생명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죠.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죠. 할 능력도 없고. 그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일날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 듣는데 한번 결단하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가장 나쁜 것은 안 듣는 것보다 못한 것은 지식으로 듣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면 알잖아요. 지식이 얼마나 많아. 차라리 지식이 없었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창기와 세리처럼. 아는 게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교회는 5년, 10년, 20년 다니까 아는 것 많아. 예배 때마다 계속 지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서의 말씀에는 지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교만해요. 예수님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 때부터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 문제 어떤 마름표 같아도 말씀을 한 번만 받으면 살아나는구나. 이거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셀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금요일 예배 때마다 예배 나올 때는 한 번 로또 던지는 그 심정으로 오늘 내가 한 번 하나님 말씀 받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 그런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아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법으로 말씀했고 두 번째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처음에 우리 몸을 처음부터 그냥 세트로 완벽하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흙으로 먼저 몸을 만드셨어요. 육체를. 근데 몸을 만드는데 몸이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몸일 뿐이에요. 그 시체와 같은 것이죠.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산 영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 생기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에스겔서 지금 생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생기는 원어로 보면 영입니다. 영. 물론 호흡이라는 뜻도 되고 성령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반대로 영이 없으면 육체가 있어도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흙으로 몸을 만드시듯이 몸을 만드셔요. 그래서 힘줄을 만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아직 만드는 건 아니고 이 에스겔에게 만드는 방법을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셔. 그리고 몸이 다 만들어준 다음에 에스겔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준 다면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완벽한 뼈가 살아나는 방법을 에스겔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하나로 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너무 살 마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러다가 어느 날 수련회 가서 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 생기가 나잖아요. 나본 적 없어요? 막 죽었던 사람이 힘들던 사람이 갑자기 말씀드려 막 생기가 나잖아요. 그 생기가 같은 생기예요. 내가 내 속에 뭐 밥을 잘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성령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잖아요. 막 갑자기 조금 전부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죽은 듯이 하고 이제 내일부터 안 나와 뭐 일하다가 말씀을 할까? 아, 안 나오긴 왜 안 나와? 내가 더 나와야지. 막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 여러분들 생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이런 방법을 이제 쭉 시리즈로 내가 이 뼈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에스겔아 잘 들어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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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 내가 생기를 넣어서 완벽하게 내가 살아나라 설명을 딱 해 줬어요. 이제 끝. 이렇게 딱. 그다음부터는 이제 에스겔이 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할 건 다 했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 세 번째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회복된 역사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이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네가 해라 그랬어요. 실제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언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세 단계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본문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7절에 보면은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뼈에게 말했잖아요. 뼈들아 이게 예언을 했더니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현상. 징조가 보인단 말이죠. 죽은 듯이 조용하던 그 골짜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안 보고 제 얼굴만 보시죠. 성경에 보니까 소리가 났잖아요. 소리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마르고 죽어 있는데. 근데 말씀을 선포했더니 골짜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포될 때 이런 소리는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소리가 나죠. 오순절날 마가의 달빛에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소리가 났어요?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이런 소리가 났잖아요. 이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소리가 나더니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예. 이렇게 움직이며 그랬죠. 움직인다는 이것도 원어대로 설명하면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막 진동하고 흔들리고 떨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진동하면서 막 떨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뼈들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반응을. 놀랍죠. 반응을.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막 소리쳐도 지금 반응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응이. 근데 뼈들이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 뼈보다는 나야 되겠지 않겠어요? 뼈들도 반응하는데. 반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뼈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네. 반응하는 게 소리로 또 움직임으로 진동하고 이런 걸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소위 은혜를 받는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얼굴이 어둡다가 밝아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막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전신 끝나면 맛있는 특식이 있습니다. 금방 반응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의 산 주식이 오늘 올랐답니다. 막 이러면 반응이 막 눈이 번쩍번쩍하죠. 뭐에 반응하는가 다를 뿐이지.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말씀을 들을 때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뼈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여기 저기서 입뼈 젖뼈가 맞아 들어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뼈 젖뼈가 원래 자기 몸에 있었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이탈되어서 엉망진창으로 된 그 뼈들이 즉 머리뼈는 원래 자기가 있었던 머리 위치로 돌아가고 팔은 원래 자기가 있었던 팔 위치로 돌아가고 다리는 다리 위치로 돌아가고 지금 그래서 이 바쁜 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아, 그거 내 자리야 내 자리 저쪽이야 막 찾아가는 거예요. 반응이 있는 것이죠. 자기 기능을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다 떠났으니까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다시 회복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대로 원래대로 회복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말씀을 부정적으로 듣고 왜곡해서 듣고 짜증나게 듣고 불신을 듣고 이러다가 은혜 받으면은 왜곡된 눈이 바르게 돌아오죠. 긍정적으로 돌아오죠. 지금 이런 현상이라면 뼈들이 헛되도 저기저기 흘리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 말씀을 이해하는 쪽으로 지혜와 자기 이성이 바르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딱해진 일은 이 망가진 이성이 다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 그러면 툴툴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맨날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각하던 사람이 무기력한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회복될 준비 과정을 지금 겪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이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두 번째 이제 단계로 올라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 몸의 회복 단계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자, 제자리로 이제 뼈들이 뭐 이제 머리뼈, 발뼈 제대로 이제 또 모여서 이제 구조적으로는 몸이 갖춰졌어요. 다 몸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근데 그 뼈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위에 무슨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그 뼈에 힘줄을 넣어줘. 그리고 살을 붙여줘. 그리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었더라. 이제 사람 모양이 된 거죠. 뼈들만 갖춰줬던 그것이 사람 모양의 이제 형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랬죠.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왜 그치면 안 되냐. 우리는 영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아직. 우리는 부활체를 못 입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는 영적인 것만 강조해서 영으로만 살 수 없어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육체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육체를, 온전한 육체, 온전한 몸을 형성하는 과정을 먼저 하신 거예요. 왜? 영이 하는 일을 이 땅에서는 뭘 통해서 해요? 육체, 몸을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 찬양도 몸을 통해서 하고, 예배도 몸을 통해서 하고, 봉사도 몸을 통해서 하고, 다 몸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이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해? 하나님 하는 일에는 몸이 거난하고 세상 죄를 짓는데 하고, 이 몸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몸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야 거기에 생기가 들어갈 때 그 몸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몸이 준비되고 마지막 단계는 영이 회복되는 이제 그런 단계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9절 10절에 보면은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마지막 단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너 지금 마지막에 생기에게 가서 생기에게 직접 얘기하라 그랬어요. 아까도 마른 뼈에게 가서 뼈에게 직접 얘기하라 그랬죠. 말하라 그랬죠. 지금도 맞죠. 생기에게 네가 직접 하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생기에게. 그래서 예수결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기를 대고 말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각 사람의 생기가 사방에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거 불러드리는 거예요. 생기야 빨리 와서 사방에서 빨리 와서 이 육체에 다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요. 생기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한 대로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자기 몸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9절 밖에 안 읽어서 또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10절까지 읽어요. 10절에 보시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껏만 에스겔이 막 해가지고 막 살아났는데 다들 핫바지였더라. 이러면 좀 기운 빠지겠죠.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마른 뼈들처럼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더니 적은 군대도 아니고 지극히 큰 군대로 다 일어섰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해. 죽은 자들이라도 말씀을 듣는 자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큰 군대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살아나야 돼요, 우선. 우린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만 드린다고 저절로 군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살아나되 군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알려준 과정을 거쳐야 돼. 그냥 그 세 가지를 오늘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첫째, 이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죄로 인해서, 여기 있는 마른 뼈들은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로 골짜기에 누워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자기가 뼛속 깊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기 죄를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시는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참혹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왜 이런 신세가 되는지, 왜 이렇게 마른 뼈처럼 이런 참혹한 인생이 되는지 그 이유를 잘 경험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암만 말해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자기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혈과 육으로 살던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고 좋은 은사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 들어 있죠. 뭐 다른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옛사람이 아직 안 끊겼어.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딴 건 다 좋은데 가다가 가끔 목례를 부려. 자존심이 아직 안 죽었어. 고집이 아직 안 죽었어. 그 음란한 그 세력이 아직 안 죽었어. 혈기가 아직 안 죽었어.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교만의 세력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잘하다가 사건 만나면 풍덩풍덩 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쓰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는, 처리되지 않는 상태로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38년, 40년 광야에 어느 순간에 사건을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들은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죠. 자기 혈기로 내가 죽었고 자기 자존심 한번 꺾지 못하겠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골짜기에 누워있고 자기에게 음란한 세력 이거 하나 꺾지 못해서 내 인생 평생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됐고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죄가 어떤 인생을 마치게 하는지를 자기들이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회개와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마른 뼈가 이렇게 된 원인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 자기 죄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를 다녀도 다 그런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식으로는 많이 말하고 들어도 정작 자기 자신은 십자가 경험이 없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회개 경험이 없이는 죄사함의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고 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아야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의 죄사함을 용서함 받은 체험이 없으면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를 상처라는 단어를 너무 빈번하게 너무 많이 쓰죠. 너무 많이 써요. 나는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상처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상처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에게 상처를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끌 때문에 고생한다고. 남의 죄만 계속 보면서 자기 죄를 못 보면 어떻게 돼? 상처가 되지. 자기 잘못은 전혀 못 보고 남의 잘못 보는데 상처가 어떻게 안 되겠어? 그런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해요? 다 남 탓이야.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다 남 탓이야.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 탓까지 해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정죄에 빠집니다.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늘 남 판단자라고 정죄를 하나님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처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처리해주고 도와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사함이 없는 사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을 못해, 처리를 못해.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고 막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난리 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하겠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내 이런 죄까지도 정말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때요? 모든 사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자기보다는 낫게 보여요. 내가 더 큰 죄인을 보여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잖아요. 왜 주님이 나한테 한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반대죠. 조금 뭐 한다 싶으면 피의식이야.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 같고 뭐 좀 하라 그러면 시간 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말씀을 못 받으면 신앙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으면 우선 자기 죄를 몰라. 자기 죄를 모르면 회개를 못해. 회개를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늘 남의 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회개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 성령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죠. 그 은혜 중에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회개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살아났죠. 자, 이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죽은 죄까지도 용서해주고 자기 마른 뼈 같은 자기를 실제로 살 소망이 있게 살아있는 존재로 막 새롭게 회복해주는 걸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켰지? 산 증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 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 말씀은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야, 이 말씀을 나 당신이 믿으면 당신 인생이 이렇게 변할 거야, 이렇게 증거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도 말씀 못 듣고 자기도 말씀으로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도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체험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하나님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성령의 칼이란 말이에요. 칼. 영적 전투에 싸우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야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말씀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갈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조상은 그냥 유다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었어요. 45년 동안 믿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생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강건하게 해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셀,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아무 반응도 없죠. 새로 세라는 생명력도 없죠. 생기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의지력도 없죠. 그게 마른 뼈의 현상과 같지 않아요? 이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에스겔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셀에 마른 뼈 같은 사람을 일으키고 자기 가정에 마른 뼈들을 일으키고 주일학교에 마른 뼈들을 일으키고 청년부 대학부에 마른 뼈들을 일으키고 있는 마른 뼈들을 먼저 일으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어날 때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이 군대로 먼저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군대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셀 안에 헤보노를 정복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마른 뼈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